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신속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현재 세계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혼란을 인식하며 우리는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대 말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35년까지 주로 탈탄소 에너지 부문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와 유럽연합 측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6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중재하기 위한 국제그룹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자들에게 전쟁은 결코 인류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과 관련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만하면 충분하니 이제 대화하자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쟁보다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선호하는 각국 지도자들을 모을 계획이며 우크라 전쟁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들로 해당 그룹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국빈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브라마얌 카이샨자르 인도 외무장관과 데미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장관은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이샹카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인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의 FTA 논의가 중단됐었다면서 양국은 FTA에 대한 사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면서 FTA 체결은 우리 무역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만트로프 장관도 인도와의 FTA 협상 강화를 기대한다면서 러시아 내 도로 건설용 자재와 장비, 화학물질과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서 이것은 인도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라크를 제치고 인도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정부군과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100명 가까워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압델 파타 알부르한 장군과 수단 군부 2인자였던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지난 15일 시작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수단의 수도 하르툼과 다른 도시들에서 공습과 탱크를 동원한 공격 그리고 총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민간인 사망자 수는 97명이라고 수단 의사연합은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수는 365명으로 집계됐으며 사상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상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하르툼 내 병원들이 포화 상태라면서 수많은 병원들이 혈액, 수혈 장비, 정맥주사액 등 기타 의료품이 바닥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수단 유혈 사태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쟁을 즉시 중단하고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한일은 17일 한반도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아타고함, 한국 해군 구축함 율곡 2와 함께 3국 간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 집단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와 아울러 일본 한국 동맹국들과의 3국 관계가 주는 강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외교 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3년 만에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동부 시간 17일, 즉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 최고는 8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일 두 나라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 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 동해에서는 미한일 세 나라 해군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양국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선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협의회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와 국방정책 협력 현황, 한일, 미한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 간 안보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평가하고 추가 협력 방안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미한일 정상의 프놈펜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서 한일 경보,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경보에 대해서 서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논의하겠다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을 안 해주긴 하던데 어쨌든 그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아마도 오늘 2+2 안보 대화는 그 얘기가 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국방부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 고조 등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이에 대응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고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한국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한 데 따라 재개된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미중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장급이긴 하지만 2+2 회의를 재개한 것은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과 양국의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소통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돼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해온 협의체로 1998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 관계의 악화 또는 개선으로 인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11차례 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11차 회의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진행됐는데 그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는 17일 한국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도영 한국 해군 서울 공보팀장입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에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훈련엔 미국의 벤폴드함, 한국의 율곡 2이함, 일본 아타구함 등 세 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 1위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 10월과 지난 2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진 데 따라 미한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이 그만큼 긴밀해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10월 기점으로 해서 전술핵을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계속적으로 과시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술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대응 역량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다양한 이제 우려 목소리를 일정 부분 불식시켜주고 한미확장협조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 방어 훈련을 굉장히 촘촘하게 짠 부분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 미한 공군은 17일에서 28일까지 광주기지에서 연합작전과 전시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시행합니다. 훈련엔 미 측에선 공군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와 미 해병대 F-35B, FA-18 전투기 등 40여 대를, 한국에선 F-35A, KF-16 등 전투기와 공중급유 수송기 등 60여 대를 동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년 만에 안보 회의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방위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한국과 일본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3국 안보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일라이 라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허택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마스다카즈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미한일 3국 안보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3국 대표들은 한반도와 더 넓은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미한일 안보협력을 심화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반복적인 위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 차단 훈련과 대해적 작전 훈련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특히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활용하는 등 방위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대표는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이유 없고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회의는 3국의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지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열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섯 나라와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은 단합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7일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4일 트위터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다루기 위해 과거 협력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도 이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17일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만큼 4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미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일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전략무력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 연료 다계단 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했지만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에 북한의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신형 고체 연료 ICBM이 우려되는 진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 시험 단계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계와 성능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의 화성 18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수년간 공언했던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실제 사용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발사 시간 단축에 따른 선제 타격의 어려움 등 동맹의 대응 능력 저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s the concern it's that the missile is solid fueled. A solid fueled missile does not require.
달그렌 연구원은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으며 발사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액체 연료 추진 미사일과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발사 시 최대 속도와 고도를 보장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직 발사를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반응 시간에 따른 발사 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군사적 이점이 있다면서 고체 연료 기반의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미니트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추진 ICBM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측면에서 우리의 주요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은 초기 시험 단계라며 실제 더 많은 기술적 진전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 적들에게 치명적인 대응을 가해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과장한 표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미사일과 핵 현대화의 우려스러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it represents a worrying trend in North Korea's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전략 무력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세 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 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고체연료를 쓰면 발사 시간이 단축되고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 체계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고체연료 ICBM 발사가 한국보다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ICBM is aimed at countries like
이번 ICBM 발사는 미국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력을 보장하는 국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의한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관련 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잘 가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14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2단 액체연료 미사일이었던 화성 17형과 달리 화성 18형은 3단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화성 18형이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했습니다.
It look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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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imilar to Russian missiles. I think that's interesting.
러시아 ICBM과 크기와 모습, 구성, 성능이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련 기술 협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해 처음에 설계 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역공학에 북한이 매우 유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필요에 의해 양국 간 미사일 분야 협력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또 북한이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은 발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solid rocket technology.
북한은 과거 액체연료 기반 ICBM을 발사할 때도 사전 연료 주입 체계, 즉 앰플 방식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면서 앰플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고체연료 기반 ICBM과 마찬가지로 버튼만 누르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또 북한이 ICBM 최초로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한 것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기술적으로 크게 중요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드런치 방식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공중에 떠오른 뒤 엔진이 점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성 17형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간부터 엔진이 점화하는 핫런치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실러 박사는 그러나 화성 18형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산산조각 날 만한 크기의 추진체를 갖고 있어 핫런치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고체연료 미사일에서 콜드런치 방식은 자주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진체의 1단을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보고된 궤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id that strange statement that they launched it on a standard angle, on a normal angle, but
북한의 주장대로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비행이 아니라 8000에서 최대 10000km는 날아갔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화성 18형 발사는 사거리로 봤을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정상각도 발사 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미한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한동맹 현 주소와 발전적 협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한국 기업 SK 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 소재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이 공장을 미국 내 산업 투자의 모범으로 소개하며 SK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I also want to thank the leaders of SK Siltron CSS and I met with some of their folks as well.
이어 한국 기업 SK가 인류 기업이라며 이 공장에서 보수가 좋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때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고 현대차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이제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말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부분의 성과물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first went to Korea at the end of '90s, most of the deliverables were what could US do for South Korea.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호자와 수혜자 관계 속에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미한 동맹은 이제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가치 동맹으로 진화하며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레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3일 VOA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70년 동안 군사적, 경제적, 강국,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한국 사이가 보다 균형 있고 호혜적인 관계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지역으로 외교를 확장하고 일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동맹과 미한 파트너십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더욱 중요한 차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의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제 위상에 맞는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통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쿼드 국가들과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과 안보 비용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습니다. 아울러 미국 유학 등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제도가 한국에 도입돼 동맹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세계 바닥권이었던 한국의 군사력은 2021년 기준 세계 6위권, 국방비 지출은 502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두 나라 정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2006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영향 등으로 2021년에 16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유학생은 2020년 기준 170만 명이고 미국에 사는 한인 인구는 255만 명, 한국엔 미국 시민 2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정책국장은 미한 동맹이 과거 일방적 관계에서 양방향으로 진화했고 공동이익 분야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7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now I think it's more of a two-way relationship in which security benefits flow to Korea, but
안보 이익은 한국으로 흘러가지만 경제적 투자나 다른 이익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쌍방향 관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나 아시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로서 적극적인 관여, 기존 질서에 대한 지지, 무력에 기반을 둔 질서에 대한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런 미국의 요청에 사실상 응했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탄력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및 그 너머에서 증가하는 권위주의와 반자유주의에 직면하고 중국, 러시아, 그들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사실상의 독재국가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더 강력한 협력의 유대를 구축하려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이 노선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미 간 새로운 협력이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문화와 관광 교류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드라마와 한국 가요 등 한국 문화가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트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VOA에 미국 대학에서 30여 년을 가르치면서 한국어에 대한 이러한 인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한 30년 이상 있는데 경험으로 보면은 확실히 지금 지난 한 5년 하여튼 최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한 거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정말 뭐 이제 아니면은 교포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국어 같은 거를. 예. 근데 이제 최근엔 저는 느끼는 게 이제 넌 코리안들 중에 또 그리고 꼭 뭐 한국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이제 공부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K-POP, 이런 K-Culture, 이런 관심 때문에 그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도 보면 어떤 친구는 그냥 혼자 배웠다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넘어야 할 도전과 과제도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아시아의 다른 모든 파트너가 각자의 이익 개념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아시아라는 더 넓은 파트너 네트워크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전통적으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파트너들과의 공동 대응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has sort of been disappointingly meek or timid.
특히 중국의 행동을 비판할 뿐 아니라 중국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일본,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실망스러울 정도로 온순하거나 소심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한 번만 언급됐다며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공동 대응에선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최고의 동맹과 파트너십에도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며 파트너는 차이가 있을 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사, 경제, 기술, 문화를 갖춘 신흥 중견국으로서 이제 미국,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공유하는 많은 가치와 핵심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한동맹 사이의 잠재적 갈등과 이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부터 29일까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2011년부터 미한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매년 미군 유해를 찾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양구와 경북 상주, 충남 보령 일대에서 발굴이 진행되는데 미국은 역사 인류학자 등 총 11명의 조사 인력을 파견했고 한국 측도 조사 전문 인력을 보냅니다. 양구 일대는 지난해 9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조사관이 미군 항공기 추정 잔해를 발견한 곳이고 충남 보령 석대도와 무장포 일대는 전쟁 당시 미 극동군 사령부 제1공습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을 기만하는 양동작전을 전개한 지역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공동조사는 정전협정과 미한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미군 항공기 추정 잔해 식별 지점을 조사하고 참전자 증언과 과거 전투 기록을 바탕으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경제부총리를 만나 금융발전과 경제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13일 제닌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추경호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발전 그리고 경제안보 문제와 기후 관련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옐런 장관이 또한 폭넓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 국빈 방문을 고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 DC에서 옐런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추 부총리가 옐런 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그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향후 실행 지침에 대해 우리 업계에 우려가 잔존하고 있음을 전달했으며 이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 재무부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터리 핵심 광물 소재와 배터리 핵심 부품이 미국 현지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등에서 생산된 비중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IRA 세부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 및 프로그램 수혜 기업에 대해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해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해외 우려 집단에 중국이 포함되면 보조금 지급 등 미 정부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한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태가 미한 관계에 불러올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 광범위한 연대 강화 속에서 한 번의 문건 유출 사태로 공동 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정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석자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님, 미 연방수사국은 기밀 유출 피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문서엔 미국의 적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국이 우방을 포함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건가요?
It is the reality that Almost every country spies on other countries if they have that capability. And
거의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능력만 있다면요. 그리고 디지털 통신의 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매체에서 훨씬 더 쉽게 신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매우 가까운 동맹이고 이미 깊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유출된 대화에서 새로 드러난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그 대화가 대중에 공개됐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도록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게 드러난 점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파악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비공개 채널을 통해 미국이 아주 많이 사과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국 모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스날더 국장님,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안보 목적이 없는 한 가까운 우방과 동맹의 정상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정보당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발 방지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Well, apparently it is hard to keep because it looks like there has been an occasion where this has happened.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걸 보니 그런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첩보 활동의 목적이란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시를 했는데도 별다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놀랄 만한 내용도 확실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드러난 내용 대부분은 정보 수집보다는 공개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유출을 통해선 그저 미국의 목표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국 정부는 서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닌 석장님, 한국 당국자들은 애초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엔 대부분의 문서가 조작됐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반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Well, first I'd note that Israel, Egypt and other countries that were implicated in some of these leaked documents also said they
우선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이 문서와 연관된 다른 나라들도 문서가 정확하지 않다며 그 역량을 축소했다는 걸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안을 축소하고 원래 정보 영역으로 되돌리는 게 일반적 관행인 것 같습니다. 정보계의 통행규칙 같은 것이죠. 저는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호정보의 시대에는 전 세계 곳곳에 통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출된 문서에 정확히 신호 정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죠.
Well, signals intelligence though just means that there is an interception of some kind of a signal. That doesn't mean
신호 정보는 어떤 종류의 신호를 탐지했다는 뜻입니다. 꼭 도청을 뜻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친구에게 전화해 회의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는 것도 신호 정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조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한국이 포탄 제공에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교전 당사자들에게 평화적인 군사 장비만을 제공하라는 한국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길 원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나설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엔 한국이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관리들이 이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며 저는 미한 관계를 매우 낙관합니다.
스날더 국장님, 폴란드 총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많은 분야에서 협조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라는 부담까지 줘야 할까요?
I do not think that it is too much of an ask. I do believe that South Korea needs to make its own determination.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국제적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규정돼 있고 폴란드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에서 중추적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국제적 지도국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고 이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압박과 관계없이 한국이 관련법을 조정해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이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It may already be happening in some form. I think there's been a lot of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군수품이 폴란드나 미국으로 어떻게 유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량 보충은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간접 지원입니다. 이번 문건 유출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군수품을 얼마나 긴급히 필요로 하는지 드러났습니다. 전장의 필요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크게 압박받을 것이고 한국도 그런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찾으라는 압박을 간접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동시에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한국인들의 두려움은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돼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So there is a concern, a clear and valid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the risks of retaliation.
한국엔 보복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의 교훈은 한국이 그런 보복을 견딜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 관계가 많은 비용과 압박에 직면한 게 매우 분명하지만 한국과 동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군수품 관련 기회가 그런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한국 야당은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며 보안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기밀 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여론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Well, clearly the opposition party wants there to be growing public pressure on the Yoon administration for that.
물론 야당은 국민 여론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이 사과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게 하길 바라겠죠.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정보 공유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내용으로 이번 사태를 과장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알아내는 게 야당과 여당 모두의 이익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매우 핵심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한 번의 문건 유출 사태로 공동 이익이 훼손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와 표준, 기술, 세계 속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의 문건 유출보다 훨씬 큰 차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이번 기밀 문건은 북한 화성 17형 ICBM의 기기장치 점검 시험과 관련한 정보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문건은 북한이 2월 열병식에서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I'm sure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take note of the intelligence that the U.S.
북한은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를 주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경고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지 들여다볼 기회였고요. 화성 18형 실험으로 북한의 고체 연료 기술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실험 중이고 향후 실전 배치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과연 발사 전 사전 경고로 시간이 줄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확실히 우려되는 점이고 북한도 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의 열병식을 종이 호랑이로 간주한다는 것을 북한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역량보다 과장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확장 억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Well, yes. I mean, both things are true. It's complex, right? North Korea is increasing its missile capabilities.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복잡하죠?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주장과 실제 역량 사이엔 격차가 있습니다. 북한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에서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것이고요. 여러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탁상훈련을 실시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무기를 쓸 수 없도록 미국이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더 많은 종류의 협력을 구상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화성 18형 발사는 또 하나의 미사일을 바다에 떨어뜨린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타격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프로그램을 갖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그런 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크론 해석자님,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진 외교장관은 유출된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됐고 위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문건이 조작됐다고 말해버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발언이었을까요?
Well, again, I think it was in the interest of both administrations, both the Yo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to put this conversation back.
이 대화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양쪽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들이 순차적으로 나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임 플랫폼 디스코드에 공유된 문건은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이 다른 게임 플랫폼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일부는 조작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건이 대부분 조작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당국자들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보 문건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현안에 대한 정보 보고서일 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안을 다시 전문적 논의 대상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대중의 시야를 벗어난 양국 정부 간 진지한 토론으로요.
스나이더 국장님,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Well, this summit is really about both celebrating a successful 70.
이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상호 신뢰를 다지고 확인하며 우리가 확장 억제뿐 아니라 기능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이버 분야는 물론 우주 협력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도, 함경남부는 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에 그치고 그 밖의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 최고는 8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0도, 최고 21도. 강계 오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20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10도, 최고는 20도. 함흥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7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도, 최고는 15도가 되겠습니다.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는 11도입니다. 삼지연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8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국가들이 신속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현재 세계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혼란을 인식하며 우리는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대 말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35년까지 주로 탈탄소 에너지 부문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와 유럽연합 측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6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중재하기 위한 국제그룹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자들에게 전쟁은 결코 인류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크라 러시아 분쟁과 관련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만하면 충분하니 이제 대화를 하자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쟁보다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선호하는 각국 지도자들을 모을 계획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들로 해당 그룹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국빈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장관은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이샹카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인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의 FTA 논의가 중단됐었다면서 양국은 FTA에 대한 사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면서 FTA 체결은 우리 무역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만트로프 장관도 인도와의 FTA 협상 강화를 기대한다면서 러시아 내 도로 건설용 자재와 장비, 화학물질과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서 이것은 인도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라크를 제치고 인도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 한일은 17일 한반도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미 해군 알레이버 극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아타고함 그리고 한국 해군 구축함 율곡 22함과 함께 3국 간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 집단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와 아울러 일본 한국 동맹국들과의 3국 관계가 주는 강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3국 간 협력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의 반영이자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한 결의라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유지를 위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율곡 22함장 김기영 대령은 이날 훈련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22일에도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어제 회담을 갖고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위협 등을 규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장관들과의 실무만찬에서 북한이 지난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빈도와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전환점에 있으며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및 핵무기 사용 위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부 국가들이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타이완에 대한 위협 등 중국이 취하고 있는 공격적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